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랑과 얼마나 높은 위치로 초대를 받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일단 한번 거쳐온 걸로 전제를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얘기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즉 이 사랑에 관한 얘기가 사랑 그러면 보통 감성적인 것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사랑에 관한 얘기가 지성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오늘은 좀 추적을 해야 됩니다. 18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거기 지식이라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둘 다 조금 지성적인 요소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말도 나오지. 그리고 두 절 가운데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나 사랑을 안다는 말이나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말 다 일종의 지성이 동원되는 요소가 있음으로써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획득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힌트를 주게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사랑을 느낌으로만 생각하시지 말아달라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린 사랑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을 하면 새침 예뻐져요 아닙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되죠. 그렇죠? 또 사랑을 하면 언제나 얼굴이 밝고 사랑을 하면 자기를 가꾸고 사랑을 하면 힘이 나고 사랑을 하면 어떤 날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분명히 감성적인 요소를 가집니다. 사랑을 말하자면 지성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를 나누자면 감성적인 요소가 더 많게 부각되는 것은 말하자면 언제나 감정과 이성을 놓고 비교를 하면 이성은 언제나 뿌리고 감정은 그 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없는 나무 그것도 살벌합니다. 뿌리 없는 꽃 그럼 무슨 꽃입니까? 그럼 조화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뜻밖에도 기독교인들은 감성적인 신앙을 가지기가 일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갖는 이 신앙의 감성적인 편중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으십니까? 보통 자기 느낌을 기준으로 삼기 일쑤 아닙니까? 뭔가 마음이 튕기면 잘못한 거고 잘했다고 여겨졌을 때는 마음이 시원하고 흔쾌하죠. 그건 참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즉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를 그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나 기분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은 어떤 뿌리 위에 피는 꽃이지 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하려면 꽃으로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것, 근거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누가 더 기쁜가, 누가 더 열정적인가로 판정을 내립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좀 예수를 그 설렁설렁 믿던 분인데 설렁설렁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지금 만들다 보니까 말이 이상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알겠죠. 그렇죠? 설렁탕 먹듯이 술렁술렁인가요? 술렁술렁은? 하여튼 그렇게 믿던 분인데 이분이 병에 걸렸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가서 그 암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180도 달라졌고 보통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쩍 하면 기도원에도 가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열심히 믿자고 하고 근데 그 사람 그러면 다 좋은데 그것을 연결한 그 사람의 논리 구조는 성경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난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저희 어머님이 또 뭐라 그러시겠습니까만 저희 어머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김아무개 집사를 봐라. 뭘 받긴 받은 모양이야. 아니, 뭘 받긴 받다니. 야, 어쩌고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냐. 뭘 받았느냐가 중요해야 되는데, 그렇죠? 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열심과 그 만족도를 보라 이거예요. 아니, 뭘 받았느냐가 문제죠, 기독교란, 그렇죠? 뭘 받았느냐는 관두고, 무엇에 시선이 몰려있어요? 그가 얼마나 감동하며, 얼마나 희열을 느끼며, 얼마나 발작적인가. 여기에만 가 있는 게, 뭐, 야, 뭘 받긴 받았어, 야.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늘 불만해 하시며, 저야 옳지만 늘 착했거든요. 기독교는 무엇이냐에 초점이 있지, 그것을 받았더니 어떻느냐는 사실은 부수적인 얘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얘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랑에는 뭔가 음미할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다만 느낌이고 다만 어떤 희열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즉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듯이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건 어떤 감각적이지 않은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꺼내놓고 봐도 즐겁고 다시 꺼내놓고 봐도 즐거운. 우리 왜 예전에 저 85년대 가장 기뻤던 일 중에 하나, 인도네시아하고 싸워서 이기고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 드디어 32년 만에 나가게 된 월드컵 본선 진출. 그러면 다 하는 얘기하네요. 어제 저녁에 다 모여서 텔레비 같이 봤잖아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일간 스포츠가 동이 나는 법이에요. 왜 그렇죠? 알고 있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서 또 보는 거예요. 누가 최순호 선수가 뭐 몇 분 만에 가로막는 주마고도 선수를 제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다 봤잖아요. 옆에 사람 두들겨서 봤는데 녹화까지 해서 밤새 봐놓고도 또 사서 또 본다고. 내용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용을 반추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근거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내용 자체 이겼어. 이겼으면 됐잖아.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 사실 위에 피는 어떤 그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은 기쁨은 감성적인 것이지만 그건 언제나 이 발판 없이는 뛰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 그러면 뭔가 어느 날 갑자기 골방에 들어가자 피뢰침에 떨어질 벼락이 지붕을 뚫고 들어오면서 머리를 쭈뼛하게 만드는 어떤 소름 돋는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사랑을 음미하고 따질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관적인 것, 직통적인 것, 내용은 없이 뭔가 와서 나를 이렇게 붙잡은 것 같은 것. 우리 이렇게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느냐 하면 의외로 신자들이 성경에 약속된 내용들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신자를 막론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는 일에 대하여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기를 바라느냐 하면 어느 날 문득 뭐가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간절함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만. 막 정말 여름날 이 무더운 날 세파트 헐떡이는 것 같아요. 땀이 안 나니까 걔들은 혓바닥만 내놓고 체온 조절을 하잖아요. 모두가 갈급 무쌍한데 옆에 있는 물도 마실 줄을 모르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약속, 이미 나를 향하여 하고 있는 약속, 주어진 얘기들은 듣질 않아요. 귀는 아주 납땜을 해서 막아놓고 눈은 아예 어디다 후벼 파서 넣고 다니게. 그리고 헐떡이고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갈증과 갈급과 초조와 분노까지 섞인 아우성이 있지. 밥통들만 모였더라 이거예요. 밥통은 밥이나 담지. 이것이 사랑 얘기를 꺼내놓고 하는 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쉽게 지름길로 뛰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면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신 표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꺼내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를 주시며 적군을 퇴치하시며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아서 무너뜨리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이렇게 실제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매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따지고 뭐라냐, 오늘 내가 욕심냈던 것을 안 해줬다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기르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여태껏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 많이 해준 것은 다 뭐와 비교가 되느냐면 오늘 내가 욕심낸 하나와 비교가 돼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태껏 잘해주고 지난번 한강에서 빠져서 죽으려고 그런 거 가서 꺼내준 것까지 다 합쳐서 오늘 내가 필요한 장난감 사는 2,000원 안 주면 여태껏 해준 거 다 무효인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뭐 한강에서 꺼내줬든 말았든 뭐 선생님한테 매 맞을 때 구해줬든 말았든 지금 필요한 건 다만 2,000원짜리 마징가 제트. 우리 신앙은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야 되는 사랑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인격과 지성적인 차원에서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언제나 사랑은 이걸로 확인되어 있어요. 내 욕심에 상대방이 굴복해 주는 것. 끊임없이 끊임없이 독재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술집에 같이 가자. 이거 왜 불한당 놈들이 처녀 꼬실 때 하는 얘기하네. 사랑한다며 언제나 그거예요. 갈 수 없는데 가자는 거예요. 거긴 안 됩니다. 그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런 왼수하고 사귀거든. 밤중에 몰래 길모퉁이에서 아주 권총으로 쏴 죽이세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그걸 해요. 악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악한 일을.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거죠. 방금 말을 곧다오로 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모든 것을 깨우치는 차원에서 우리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설악산의 절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악산의 절경을 가장 잘 보려면 어딜 가면 제일 잘 보입니까? 일단 설악산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도 대답을 못하시니 뭐 아시는 게 있겠습니까? 설악산을 가야 됩니다. 설악산 어디쯤 가면 제일 좋습니까? 일단 대청봉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일 높으니까.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뭔가 시야를 가리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경치도 좋은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산은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아직 다 못 본 것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비로소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설악산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기가 막힌 곳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고 기가 막힌 경치가 있는 곳에는 올라가기가 쉽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어느 산을 막론하고 산은 올라가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죠.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산에나 가면 있습니다. 변떠 싸들고 쫓아오게 다 쫓아와서 꼭 버슴해서 내리자마자 그 싸움을 붙어요. 야, 여기서 해먹고 가자. 야, 뭐 여기까지 왔는데 꼭대기 안 해. 야, 어차피 내려올 거 아니냐. 꼭 그래요. 신자들은 누구냐면 어차피 내려올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보느냐 하는 것에도 사실은 끊임없이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다. 오늘 우리 박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무슨 사랑을 알려고 그러냐 그랬다. 좋다. 너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사흘 동안에 다 본다. 그러고도 사랑이 안 오면 너 죽었다고 복창해. 매일 밤 보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사흘 동안 올라갈 산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맨몸으로 그냥 100m 뭐 달리기 시합하듯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무장을 하고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면 방 한 장구를 갖추고 양식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은 떼어놓고 올라가야 되듯이 또 산소 마스크를 준비해야 되듯이 그런 한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준비되어야 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를 깨우칠 때마다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며 그게 있어야 다음 단계를 가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또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며 하는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득 정상에 오르자 물론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보았습니다만 정상에 오르자 비로소 저 밑에 부곡 양장같이 펼쳐진 설악산을 보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서 쉽게 집어넣으려는 욕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앞으로 한 1년 동안 전쟁하면서 언제 밥 해먹고 언제 변 보겠느냐 싶어서 일주일 휴가 내서 집에 와서 1년분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1년분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구리도 빚지고 종아리도 이렇게 밥통같이 나오고 먹은 밥이 전부 그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터져서 돌아가시는 거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에 하루만큼씩 전진하는 겁니다. 신앙을 어느 날 갑자기 돈 벼락을 맞듯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우리가 갖게 됐다고요?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됐다고요? 성경이 그 내용의 가장 큰 것을 설명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얘기는 이성과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직관적이고 신비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우리가 스스로 범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린 여기에서 그 많은 문제들을 지금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세 단어들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단어는 안다는 뜻일 겁니다. 안다는 말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더 벗어난, 더 뛰어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훨씬 개념적인 차원에서입니다. 어느 날 그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면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서두의 말씀을 꺼냈다가 이 부분에 와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온 것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든가 신앙 생활하는 것을 이 느낌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것과 결부됩니다. 그의 신앙이 아직도 이론적인 분은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이기만 할 때는. 왜냐하면 이론적인 신앙은 또는 감정적인 신앙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자신을 항복시키지 않습니다. 이론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보통.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자면 진리일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은 계실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밖에 사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느낌이 본인이 그쪽에 대해서 신앙적인 데 대하여 치우쳐 있는 날에는 사실인 것 같고 본인의 마음이 불신앙 쪽에 치우쳐 있는 날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신앙 형태를 여러분이 잘 음미하십시오. 이 수준을 꼭 한 번씩 지나칩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한 약속들을 믿고 싶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알아요, 속을.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다는 말을 쓰지만, 그 말이 공허한 것을 자신이 알아요. 아닌 것은 아닌데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내가 갈증을 느끼고 내가 항복하고 싶은 것만큼 그 단어가 나를 채워주지 못해서 믿습니다 괜히 아우성을 쳐요.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 거 괜히 악을 쓰게 된다고요. 기도를 큰 소리 치는 사람 보통 정신이상자예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고함이라도 지르는 거예요. 도둑이야 소리는 왜 질르죠? 잡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 놀랬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 깜짝이야. 계속 도둑이야 그러는 거지. 잡으려면 왜 소리를 질러요? 죽은 듯이 숨었다가 너희놈 하고 때려야죠. 기도도 그냥 주시옵소서에 믿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때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인 비밀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인시켜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말이죠.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공식적이란 건 언제나 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몰래 와서 하는 거라고요.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여자들같이 그거 금방 알아챌까요? 아, 그렇구나. 딱 알아요. 근데 이 왼수가 사랑을 고백을 하네. 밤낮 집 앞에 와서 뺑뺑이를 돌면서도 만나면
저 시간 있으세요?
왜요? 시간 있으면 어떡할래?
저 시간이 있냐고요?
있으면 어떡고 없으면 어떡할래?
그럼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 없으면 좋겠어요? 이웃 모르는 밥통이죠. 뻔히 알아요. 좋아하는 줄. 그러나 사랑은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그런 말해도 확인을 주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고백을 하도록 하십니다. 공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 이제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압니다. 이 고백이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이에 나와의 사이에 신비로운 개인적인 비밀이 그러나 분명한 어떤 이 들뜬 마음이 아니라 내용이 있게 된다고요. 이런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 사실인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구원 부분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체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체험이요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단어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하시며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내용이 그의 사랑이 지식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지성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냐면 여기에 약속된 수많은 약속들 중에 어느 것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면 오동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온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사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우리는 나머지도 사실이며 진리이며 절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는 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여기에 약속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머지를 모두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랑이니 체험이니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린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말하자면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비상식적인 신비스러움으로 자기를 몰아갈 위험이 있는 것과 같이 또 체험이 체험된 것이 성경 내용보다 우월하거나 성경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자기가 체험한 것이니까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생생하고 중요한 것과 성경이 약속한 전 내용 중에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 이것을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은 그 중에 무엇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설악산을 왜 설악을 갔다 옵니다. 그럼 무슨 선녀통에도 갔다 오고 저기 울산 바위도 갔다 옵니다. 그것만 봐도 대단히 아름답죠. 그래서 와서 잽니다.
야, 난 설악산 갔다 왔다 했더니 한 친구가 저 어디 어디 보고 왔냐. 울산 앞, 울산 바위도 갔다 오고 여기 선녀 비선대도 갔다 왔다. 그리고 뭐, 그리고 차 타고 왔지. 그건 설악산에 시옷밖에 안 본 거다. 그럼 뭘 미루어 짐작해야 돼? 안을 들어가면 어도 있고 니을도 있고 악도 있는데구나. 나는 시옷만 보고 왔다는데 그나마 비선대하고 울산바위를 봤으면 둘 중에 하나만 봤으면 시옷의 한쪽 다리밖에 못 볼 뻔했구나. 감을 잡으셔야죠. 내가 본 울산바위가, 내가 본 비선대가 봐서 나한테 생생한 것과 그것이 설악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핵심되는 곳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더라 말입니다. 천불동 계곡을 거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설악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봐야 돼요. 봄에 한번 가보고 여름에 한번 가본 것 같군. 설악산 설도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뭐라 그러죠? 설악산은 금강산에 되면 손톱 밑에 낀 때 같으대. 아, 그러면 우리 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기로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열심의 부여함, 풍성함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어떤 것을 체험했고 어떤 것을 알든 그것이 울산 바위에 불과하고 비선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 다 들어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사진 찍을 수 없고 꺼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선대를 갔다 와보고도 까무러쳤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그 친구가 나한테 입만 벌리고 그냥 한숨만 쉬다 간 걸로 미루어서 그 안은 얼마나 까무러치겠는가를 감히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 걸음씩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준비하고 열심을 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추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씩 무장되고 훈련되고 추적하고 예,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를 입고 하는 것들을 거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드디어 도달하는 자리요,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요, 드디어 획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성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로되 매일매일을 쌓아나가는 신비지 10년을 20년을 한꺼번에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신비는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높은 수준이라는 차원에서 우린 그것이 신비스럽다 그러고 놀랍다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의 인도하심과 능력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약속 때문에 그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자가 도달할 지점이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이 소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살찌워지고 힘이 난다면 신자의 생활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얻은 바 복된 위치와 부름받은 소망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을 용서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축복된 자리들을 눈을 뜨고 보게 하심으로 세상에 지지 않을 힘을 갖게 하시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랑거리들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그의 삶 속에서 주의 약속을 따라 이익을 얻으며 승리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 앞에 자신을 훈련하는 일들이 늘 연결되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사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